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그랬죠. 6월 달에란 뜻입니까?
여기서 여섯째 달은 저기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달. 아, 예.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할머니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리고 여섯 달 후에란 뜻입니다. 여기요. 가브리엘 참 바빠요. 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쫓아가서 다 하고 난 후에 여섯 달 만에 또 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갔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그러는데 그럼 구약 성경 다 뒤져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시골이란 뜻이죠. 이 나사렛이 왜 유명해지죠? 예수님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시골이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개개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해서 그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하고 좀 많이 닮아 있죠. 여기에 이제 가브리엘은 천사가 가서 첫 인사가 28절요. 인사가 뭔가 하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힘든 일이 생길까요? 기쁜 일이 생길까요? 다요? 이제 다 선수가 돼가 기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님 옆에 있으면요, 좋은 일 생기겠죠? 좋은 일도 분명히 생겨요. 그러나 때로는요, 이 임금님 대신 죽어야 할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임금님 대신에 죽어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럼 누가 죽겠어요? 저 먼데 있는 택도 없는 놈이 안 죽어요. 바로 임금님 측근 때문에 측근이 임금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에 저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고려 태종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가문이 얼마나 올라갔다고요. 그건 옛날부터 있던 얘기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에 그 장면 한번 지나가니까 갑자기요, 신씨 성가진 사람들이 어깨 쭉 펴고 다니는데요.
신숙주요?
신숙주는 저기 그
신씨가 생각이 안 나니까
갑자기 그러고 왕건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의 복장을 하고 말 타고 뒤 달리는 바람에 계백이 아니고 그 견원의 군사들이 쩌바락 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겨우 저게 그 왕건이 살아서 빠져나오죠. 신순경.
신순경.
참 다행.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신시들이 아주 어깨 펴고, 아, 위대한. 그건 옛날부터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의 곁에 있어도요, 때로는 참 좋을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자초해야 될 일도 있는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각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대를 좀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하는 여러 말 중에서요, 가장 기뻐해야 될 말이 뭘까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한 말 중에 마리아가 가장 기뻐하거나 혹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말이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랬죠.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하나요? 그럼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울까요? 반가울까요? 반가울 것 같으세요? 우린 반가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서웠나 봐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잘 모르고 듣고 하는 소리인데요. 그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죠. 엉덩이만 쳐다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무서운데요? 기도하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그게 나타나면 무서울까 싶어서 그래서 안 쳐다보려고요. 그래 기도한답니다. 안 하겠대. 꿈도 크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천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유는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큰 그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지난번 누구 편 빌리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 두껍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옛날 예수님 이전에 히브리인들의 뭐 정상적인 사고였으니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고요. 이거 반가운 소식이에요. 기절 초풍할 소식이에요. 아, 기절 초풍이에요. 아, 아가씨한테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가씨한테 아들을 낳을 기다 이랬으니까 이건 기절 초풍 맞네요. 그 다음 그 아들이요. 32절 보면 큰 자가 되는데 또 다른 말로요. 지극히 높으시니 가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큰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그 얘기에요. 그 다윗의 왕위. 이거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라는 말 속에는 33절 중복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가는데 다윗의 왕위 가는 거는 그 속에 이미 영원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쯤 되면 제일 반가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반가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처녀를 보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으니 기절초풍 해버렸는데 그 뒤에 그 아들이 아무리 위대한 아들이 되고 가는 거는요? 기절초풍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얘기가 잘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다. 이게 답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우린 기대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일만 기대하고 있죠. 얼마나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해요. 왜? 동전 딱 넣으면 누른 대로 탁 튀어나오길 바라는 거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종로를 달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판기는 누르는 대로 나오고 또 안 나오면 탕탕 두들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른다고 해서 누른 대로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기절초풍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34절에 마리아의 답변이 나와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 처녀한테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요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누구의 고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마리아의 고민일 수 있죠. 마리아는 이 일을 발설하면요.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요셉하고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이요? 나하고 남 관계 없다. 이러는데 임신했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마리아의 고민이죠. 근데 이게 또 누구의 고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민일까요, 이거? 이걸 제일 고민스럽게 여긴 사람, 한 사람이요. 누가예요,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죠.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글을 수집해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 뭔 말이 나오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를 누가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니, 누가가 이걸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네 의사 맞나?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공부할 거 다 공부했고 알만한 아는 사람 누구나가 의사 아니냐. 그럼 네가 세상에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걸 네가 말 듣고 썼냐? 이러면요.
아니, 설명은 못하죠. 누가는.
설명을 못하면 안 써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아마 목사님들이 어떻게 부닥치면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좀 했는 사람들. 박사, 교수, 거기 아마 선생님들도 낄 거예요. 이런 출신들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동의가 안 되면 끝까지 반대야. 진짜 머리 아파요. 누가가요, 적어도 그 당시에 의사 노릇했던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기록 못 해요. 끝까지 기록 안 합니다. 이거 저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예술이나 이런 경우도요, 자기 선생님에게 조금 어긋난 짓 해버리거나 딴 데 가서 배우면요 거의 파문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 중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첼로 하시는 분이요,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운지법, 손가락 놀리는 법을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어디 가서 다른 데 걸 좀 배웠나 봐. 그거 하다가 들켰어요. 그 한 번으로요, 영원히 파문이에요. 넌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예술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집이 어찌나 센지요. 한 번 아니야. 그럼 그걸 땡깁니다. 적어도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 생각으로 동의 안 되는 일을 이 글에다가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심각한 고민이었겠지만 이거는 이 글을 쓰는 누가도 동시에 고민거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그 답을 찾았겠냐는 거죠. 마리아가 해결 본 그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요, 누가가 동의하는 누가의 해답이에요, 그게. 뭐라고 해답이 나왔나 보세요. 35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것을 동의를 했는데 누가도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길래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동의했을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유난히요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가 언제 무슨 체험을 했기에 그럴까요?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누가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걸 위 섹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이래 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우리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뭘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we sec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해요. 풀이를 하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라고 된 부분. 그럼 그 왜 우리가 라고 됐을까?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거기서 유명한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명한 거 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두들겨 맞은 사건. 왜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전하다가 하는 거는 뭐 어디 거기만 전했나요? 그 거기서 유독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을 알겠는데 감옥에 들어간 걸
알겠는데
사건은 생각이 안 나.
그 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 고쳐줬다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열심히 찬송하고 있었더니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 같다 싶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더니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갖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의 그 이야기, 거기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 거니까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것은 사람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정도만 하고 얘기 딱 끝나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마지막 3차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에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돌아오면서 봤던 기적적인 사건은 유두고 사건이죠. 유두고 사건 뭐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 졸다가 나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기절했다가 깬 건지 누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명색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도 분간 못하는 의사는 돌팔이죠. 그 현장에 누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얘가 살아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위로를 받는 장면에 누가가 다 봤어요. 이건 누구 능력이요? 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더라라는 건 누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하신다면 처녀가 아이 못 낳을 이유가 없다. 누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나 철학한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 한동대 교수로 계셨던, 이젠 계셨던 이래야 되죠.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박사예요. 여러분, 안동에 얼마나 고지식한 동네인지 아세요? 유학 동네. 그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포항공대 총장으로 계셨던, 이런 기억 잘하네. 형제가 나란히, 한 사람은 포항공대 총장이고 한 사람은 한동대 총장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안동저 유학자 집안에서요, 형제들이 만나면 종교 문제로 싸우니 적어도 집안에 모였을 때 형제 간에 종교 문제 갖고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래 신사 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부디의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동생 되는 김영길 총장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압니까?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집안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학에 골똘하게 빠졌던 그 집안인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고요, 믿어야 된다 그래도 믿어져야 믿지. 시작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가나안의 결혼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무식한 인간들은 물하고 포도주 막 같은 액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과학자인 자기 눈에는요, 물은 H2O고 포도주는요 C2H5OH. 지금 화학 공부 좀 했는 것 같죠? 뭐가 들었냐니까 C 탄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하고 포도주는 비슷해 보여도 과학자 눈에는요, 이거는 H하고 O로만 이루어진 거고, 요거는 HO에다가 C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름이 뭐가 믿어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요? 택도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창세기를 펴니 덕을 짝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야, 이거? 근데요, 어느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김영길 총장의 자기 간증요, 한번 들어볼만 해요. 참 재밌어요.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근데 제가 그걸 다른 또 어느 과학자에게 설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학문을 쌓아가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학문에서도요, 논리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 논리가 쌓이고 쌓여가 올라가 보면 어느 순간에요, 비약적인 단계가 있어요. 비약적인 단계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빵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대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음악 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요, 그 연습하는 과정, 그거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단계예요. 노래 간만큼 조금 나아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빵 떡버려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득음했다 그러죠. 도사들 표현 빌리면요, 득도했다 그러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쌓여서 빵 뜨는 순간 비약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 비약적인 단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단계에 못 들어가면 학문의 최고의 높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딱 가다가 신앙적인 단계에 넘어가려면 이렇게 비약적인 단계로 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면 끝내 인간의 학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진짜 또 지독한 교수인데도요, 그 설명에 아,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 3차 연기 돌아올 때에 자기 본업을 접어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의사? 주치. 바울의 주치 노릇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할 동안에 그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수합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체험요? 진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체험 없이 누가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써내려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훗날 너 의사 맞냐고 누가 묻는다면요? 의사가 맞냐고 묻는다면요? 그래. 그러나 의사의 능력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온 학문의 틀, 이거 중요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 다음에 천사가요, 36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왜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 낳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영감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마리아를 염두에 두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건 알긴 알지만 그 일이 막상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예를 하나 보여줄게. 지금 너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보여주고 마리아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충격을 좀 줄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미리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말할까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설명을 마리아가 듣고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8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28절하고 38절은 꼭 연결을 좀 지어 놓으세요. 28절에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대답이, 반응이요, 38절 끝에 있는 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데서 문제가 더 생기죠.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요. 사람이 신에게 매달렸더니 그 신이 이렇게 응답했다, 이런 게 이야기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누가 먼저 불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내용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님도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촌놈에게 함부로 찾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있으면요? 네? 밑에 사람 보내가 불러오든지 뭐 그러죠. 다윗이 저 바세바를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했으면 자기가 가야 안 돼요? 금방지게 말이야.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데려오라 이러잖아요. 아, 임금이 일이 있다고 함부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장면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요? 아, 별로 안 놀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성경이 왜 이러냐라는 문제를 늘 의식하고 느끼고 있어야 성경을 보는 맛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안 나타나면 이런 일 못하시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부름에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일하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좀 과장이긴 하지만 맞아요. 천지 창조 뿐이다. 왜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사람을 불러요. 적합한 사람을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더라. 이걸 기억하면 뭐 꼭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아 내가 나서야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중에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 거기 4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각오를 여기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깨달아야 할 점이 참 많은 대목이죠. 자, 그 다음 39절에서 45절, 짤막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느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어머니가 네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한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네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39절에 보니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란 말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마리아는 어떻게 있었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여기서 일어나 이러고 있을까요? 기도를 어떤 자세로요? 엎드려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란 표현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때 마리아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워 자다가 일어났다는 뜻일까요? 이 일어나란 말이요? 성경에 일어나란 표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읽으면서 성경 많이 읽은 분은요 느낌이 팍 올 거예요. 일어나란 표현이 많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야 첫 마디가요 일어나로 시작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방지게 뭐 누워 있었나요? 엎어져 있었나요? 이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 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뭔 뜻이에요? 힘을 냈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습관적으로 붙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사가 밤에 자다가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치면 그럼 그 밤에 일어나가 바로 뛰어갔나요? 고민도 없이요? 아니 제 사람들로 날이 새긴 기다리들 거 아니야. 그것도 산골로 그냥 한밤중에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란 말은 잠자리나 누워 있다가 천사의 그 계시를 받고 바로 일어나 자 몸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말할 때 힘을 내서 아니면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 간단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저 실대비 자꾸 설명을 하느냐면 이 고약한 인간들이요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 마리아는 천사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데 하니까 봐 여기 일어나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 전에 뭐 했단 얘기예요? 천사하고 같이 잤다는 얘기예요. 에라이 문디 같은 자석. 그게 말이라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하는 어투라든가 이걸 전혀 모르면서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다음. 어쨌든 마리아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려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산골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산골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네요. 산골이면 산골이고 동네면 동네지 왜 표현이 이렇게 엉뚱하게 돼 있나요?
외진 곳에 있었다 그거라니.
그러면 이 표현이 거꾸로 돼야 안 돼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유대에 한 동네 이르러 그 다음에 산골로 가서 이렇게 돼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별걸 다 신경 쓰고 다 해보고 또 그 왜 그러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조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저 별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우리 흔히 아는 말로 하면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에 있는 그 동네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산골로 번져간 건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이 말은 산골이라기보다가 빨리 산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가서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문안을 했더니 아이가 배속에서 막 뛰어놀더래요.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내게 문안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배속에 있는 아이가 마구 뛰어놀더라. 아 이걸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배속에 있는 아이가 밖에 있는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아, 태교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배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아, 이게 태교가 일리가 있다. 성경에 이어 봐라. 성경도 다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 아니라도 옛날 우리 조상들도 다 하던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수준을 넘어서 생각해야 돼요. 배속에 있는 아이가 왜 뛰놀았을까요?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사님이 저래 물으니까 맞는 거겠지? 응.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 그건 엄마가 입은 건 엄마가 입은 거지.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거는 41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거의 예언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의 성령 충만이에요. 아, 엄마가 성령 충만이 되면 태중의 아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아, 그것도 말 될 듯 하네요.
태중의 아이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게 잉태된 거잖아요.
뭐, 잉태는 성령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태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어린 아이들요. 예배 시간에 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모이면요, 얘들이 뭘 알겠냐? 그래가 전부 어디로 보내요? 옆방에. 옆방에 모여가지고, 뭐야, 비디오나 보고 놀아라, 너끼리. 그래놓고 어른들끼리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데, 얘들이 뭐 알겠냐? 빼라. 뺄 수 없는 이유가요. 여러분, 태중의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어디 있는데? 지난주간에 했는데.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 뒤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 거는요, 단순하게 엄마가 들은 얘기를 기뻐해서 이 정도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이가 받아서 뛰노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 두셔요. 태중에 있는 생명도 비록 어머니의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키우는 갓난아이들, 어린애들, 얘가 뭐 알겠냐? 절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어른을 만들어 가요. 어른들은 믿지도 않아요. 믿는 척하지만 안 믿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한계 서시는 도구예요. 내일 소풍 가는데, 자, 기도하자.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까지 계속 비가 와요. 아이들은 우산 안 가지고 오는데 반했어요. 어른들은 우산 들고 와요. 왜요? 기도해도, 혹시나, 기도해도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들고 와요. 근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요, 기도했잖아. 이러고 그냥 와요. 아이들이 어리석은 거고 어른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요? 어른들은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거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순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요. 여기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하게 태교의 중요성, 이 정도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좋을 터인데, 아까 보았던 45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는 거죠.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하게 관심 쓰고 싶은 것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46절에서 56절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노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기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뭐 한 칸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하고 똑같나요? 한 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요건, 쉽게 말하면 시, 노래다, 요런 뜻에서 요렇게 표를 좀 내놔 놓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요. 뭐 봐도 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저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잘 건너뛰었어요. 성경에 이런 게 더러 나오거든요. 여하튼 옛날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건너뛰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봐도 건성으로 보는데요. 어느 날 여기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요. 야 이거 건너뛰면 안 되네. 그날 이후로 제가 건너뛰지 않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두 번째 충격은요.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예요. 제가 1번 충격이 요 마리아의 기도였으면 2번 충격이 그 한나의 기도예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럴 만큼 이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이 찬양이요. 그 라틴어 첫 글자를 따 가지고 요게 그대로 서양에도 유명한 곡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 우리말로는 내 영혼 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첫 글자가는 소위 말하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매그니파이 하는 영어인데요. 매그니파이 무슨 뜻인지 혹 기억하시나요? 매그니파이 확대하다는 뜻입니다. 확대하다 크게 하다. 그런데 그게 원래 의미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찬양하다는 거 수화하거나 아이들 무용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 가수. 어떤 적도 안 하고. 찬양하들 무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나. 왜 그게 찬양하다가 확대하다로 된 의미가 변동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죠? 찬양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뭐 주로 요거 확대잖아요. 요거. 원래 그 마그니피카트 하는 게 찬양하다는 뜻인데 요 첫 글자예요. 요 시의 첫 글자. 그래서 첫 글자를 따라서 서양에는 마그니피카트 하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그걸 흉내를 냈어요. 제가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안 했나 봐요. 왜냐하니까 지휘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곡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천만에 찾아다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날라나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다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해볼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래가 끝까지 가요. 다 부르락 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그 뒤에 가면 또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정하면서 가사를 약간 고쳐버려가지고 지금 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 보세요. 47절 요 부분은 글자 한 자도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 이 기도에 글자 한 자도 안 바꾸고요. 그대로 곡이 붙어 있어요. 김보은 씨가 붙인 곡인데 전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불러보니까 조금 가더니 뒤가 막히더라고요. 악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악보 좀 찾아주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린 걸로 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낯선가요? 예,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지휘자들 반응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이 대단한 찬양, 대단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마리아가요, 사람은 이거 지금 맞아 죽어야 될 판일지도 모르는데, 이 기분이 지금 어때요? 47절을 보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내가 참 기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 기뻐요? 기쁜 이유가 뭐예요?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이죠.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요? 이거 좋은 비유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왕이 살던 왕궁에 그죠?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기서 아마 평생 처녀로 늙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왕의 눈에 뜨여서 성은을 입는 것. 제가 집에 앉아 우리 집안에 하도 미울 때 가끔 한 번씩 그럽니다. 당신이 옛날에 저 왕궁에 들어가 살았다고 한번 쳐봐라. 그리고 신랑을 임금님이라고 쳐봐라. 임금님이 좋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고. 이게 더는 척도 안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치면요. 아니 임금님의 성은에 비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기쁠 거냔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49절에 보시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냥 관심을 보이신 정도가 아니라 내게 정말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니까 55절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요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하필이면 이 비천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러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 누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어요.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곡을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두 글자로 뽑아서 만약에 아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이들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두 글자는 그러니까 하은. 하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렇네. 저는요. 옛날에 이걸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에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 핵심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길긴 한데요. 그래서 두 글자 제가 뺐어요.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 그걸 두자 딱 되면 은영이잖아요. 딸라면 이름이 은영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 하나 주셨어요. 요놈이 다음 주에 시집을 가요. 제가 어릴 때 나기 전에 그래놓고 이름 지어놔놓고 나중에 크면 얘가 크면 네 이름이 왜 그런지 아냐 그거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라고요. 언제 설명을 해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옛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해보라 그랬는데 뭐 재밌는 답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글자기 하나 나왔어요. 그럼 성이 이신데요. 그럼 또 잠깐 이제 갔네요. 성이 이신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두 자는 매주요. 이 자식이 매죽하는 바람에요. 그 웃음이 터져가지고 거의 진행을 못했어요. 하려 그러면 웃고 시작하자 고모 웃자 가자 하면 또 웃고 이렇게 한 20분 동안 웃느라고 가지를 못했어요. 장난도 보통 심한 놈이 아닌데요. 세상에 거기서 매주를 빼내리라고는 이게 아주 뭐라고 아주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죠.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그런 의미가 좀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픔 속에 들어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픔은 전혀 없고,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시는, 그럴 수는 없을까? 이런 꿈을 자꾸 꾸어요. 제발 꿈 깨세요. 그런 행복은, 그런 기쁨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추측건데 한 가지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마약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마약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아픔은 전혀 없고요. 환상 속에서 행복하기만 할까. 깨어나면 현실을 도저히 못 견디니까 다시 또 마약을 써야 되는 걸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요? 이 엄청난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 그걸 이겨낼 만한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를 몇 가지 들까 싶은데요. 이것도 참 생각하면 자꾸 기분 나빠지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뜻밖인데요. 네. 근데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 분명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돼 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반반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사람 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사람이 반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맨날 요거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내게 부족함이 이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찾지 마세요. 계정이 제가 기분이 나쁘다 하는 얘기가 지금은 내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차이가 뭐냐 이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시편 23편이 진짜 그런 의미예요. 그 시편 23편 고백이 진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내게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난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애들 표현이에요. 아이들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왜, 아니 그걸 왜 사람들이 본문은 내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내게라고 말할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거 하냐면요. 옛날에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독문을 읽는데요. 거기만 가면 꼭 내게로 읽어요. 목사님 내게가 아니고 내가 합니다. 라고 매년 가르쳐 드려도 매년 내게로 읽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집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 본문이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함부로 말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니까 아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요 이걸 늘 내게로 읽어요. 아니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왜?
주일학교 부른 노래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복이 네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내가라고 돼 있는 걸 아이들 부르는 가사에 그걸 그렇게 바꿔놓은 건 이건 잘했다. 왜? 아이들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표현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노래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내가라고 돼 있는데도 의례껏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른들이 돼가지고 생각을 어른답게 고치면 이렇게 읽어야 그게 맞다. 봐라,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이랬는데 이걸 그래 개정한다고 개정한 게 그걸 네 개로 바꾸고 나서니까 제가 얼마나 성질이 돋겠어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고쳐놨는 것들 보면 굉장히 성질이 나요. 그래서 예전 성경을 저는 꼭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 다시 쓸지도 모른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어린아이 노릇에서 빨리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건 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자, 나이가 좀 들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없냐? 그것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데 마리아가요, 기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공포가 닥쳐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낼 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약 먹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서 행복할까요? 올림픽 금메달요. 함부로 금메달 가지 마세요.
고난의
예? 그걸 한마디로 그냥 고난이라 되겠어요?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만큼 고통, 예? 힘들었겠어요? 그 가슴을 다 밟고 난 뒤에 거기 가서 금메달 목에 걸고 눈물 흘리고 서 있잖아요. 그죠? 자, 그까지 감안했을 때 올림픽 금메달이 낫겠어요? 마약이 낫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걸 이겨낼 힘을 주시면서 이겨내라고 하면서 그 후에 느낄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런 거예요. 그 올림픽 경기에 나와가지고 그 나간 선수들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혹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왜 나는 기억을 하고 남들은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황영조가 올림픽에 그 마라톤에 금메달 따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뛰면서 그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번 아니래요. 아니,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는 거 그거야 뭐 기쁨으로 뛰는 것 아니냐. 그럼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딴 황영조가 뛰면서 이걸 포기하고 이거 때려치우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뛴 거예요, 그거. 요번에 저 김연아 보면서요. 이야, 진짜 존경해야 될 만큼 이 고난의 늪을 다 통과한 달인이에요, 달인. 지난번에 그게 몬트리올인가요? 거기서 금메달 따고 은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 놓고 우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잠자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자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놈 마음대로 좀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백성들이 열마 같은 성화로 한 번 더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후련하다고 말하는 게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갔는지 그게 우리 눈에 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사 한 방 놔가지고요. 그냥 행복하기만 한 거. 이 정말 철없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 주세요. 이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 기쁘죠?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 예? 교회 일하면 기뻐요? 예? 교회 일 중에 또 무슨 전도회 회장 한번 하면 참 영광스럽죠? 왜 안 하려고 그렇게 뺑뺑이를 쳐요? 오늘 아침에 자고 옛날 친구 전화 걸어가지고 내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 걸었더니요.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전도회 아니면 뭐 청년회 총회 모이면요. 모여봐야 몇 명 모여요. 전체 인원수는 몇십 명 돼요. 총회 한다고 모이면요. 겨우 손가락 꼽을 만큼 모여가지고요. 서로 회장 안 하려고. 자, 원래 회장 누가 해야 되는지 뭐 추천해 봅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전화했던 그 친구가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추천 탁 했어요. 왜 그러냐. 빨리 추천해 버려야 자기가 빠지려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해요. 야, 왜 교회 일하는데 그렇게 빠지려고 그러나요? 사실은요.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 교회 일한다고 앞장서서 해보면요. 왜 그렇게 뒤에서 뒷말이 많은지 협조는 안 하면서 말은 자꾸 많은지 그러니까 낙심하기가 쉬워요. 근데요. 그런 거 빨리 그런 데서 이겨내가 교회는 의례껏 그런 건데 이런 인간들 데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없이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 사람 할까요? 한 5분 이상 해도 되겠다. 옛날에 청년회 총회가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5명 모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원래 회장 제가 할까요? 하니까 나머지 4명이 박수를 끝. 자 그럼 부회장을 누가 하실래요? 자원 아시죠? 이 4명 갖고요 투표 하나만 해요. 추천 하나만 하고 투표 하나만 한데 자원 하락한지 안 하잖아요.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5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것도 내 친구예요. 그럼 뭐 부회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수! 끝났어요. 총무석이 회계는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랬더니 제가 총무하죠. 제가 서기하겠습니다. 제가 회계하겠습니다. 단서 있을까? 총회 끝나고 난 데는 보고해야 하잖아요. 명단. 5명 임원 명단 다 적고 밑에 추가 PS 5명 전원이 자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그 다음 주 칭찬 얼마나 들은지 압니까? 청년회는 임원들이 전원 자원해서 했답니다. 여러분 투표해서 억지로 밀려서 하나 자원해서 하나 결과는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왕지서 줘야 될 것 같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고 그래 가면 주변에서 얼마나 또 칭찬 듣는다고요. 다 자원했다며. 아, 참. 이왕지사 메고 가야 될 거 그렇게 지고 가는 게요. 그게 기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일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요. 누가 알아서 칭찬 좀 해주면 좋으련만 그게 참 박하기도 한 데가 교회예요. 이런 거 알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조금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칭찬 더 열심히 해주고 이러면서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욕 많이 해도 먹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망도 못 가는 목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 불쌍해요. 뭐 목사 어째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일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의 찬송 부르는데 그게요. 밑바탕에는요.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속에 이런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기쁨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만 마리아 개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고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마리아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마리아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섯 달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소문이 났던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픔들을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